누가복음 그 열두 번째 시간의 제목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입니다. 한식은 본래 한상에 차려서 먹는 그런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한식이 세계화되면서 코스로 나오는 경우들이 요즘도 많이 있죠. 에피타이저라고 해서 이렇게 메인 요리를 먹기 전에 죽이나 샐러드 이런 거를 먼저 먹게 되는 이유는 우리 위에 친절하게 음식 들어가요, 준비해 주셔요,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소화기관들이 준비해서 열심히 소화를 하겠죠. 여러분, 성경에도 사무엘상의 이 성경책의 주된 내용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도 나오고 사울왕도 나오지만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다윗왕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 상 앞에 있는 책이 룻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룻기의 이야기는 어떻게 끝나느냐?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오벳이라는 아기를 출생하는 것으로 룻기의 이야기는 끝나요. 그런데 이 오벳이 누구냐? 다윗 왕의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사무엘상에서 본격적인 다윗왕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지금 성경은 아주 지혜롭게 배치하고 있는데 룻기를 통해서 다윗왕의 할아버지 이야기 그 가문이 어떠한지 선이해를 주고 있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다윗이 메인 요리라면 룻기는 에피타이저 같은 나중에 천국에 가면 룻 아주머니에게 혼날 것 같아. 뭐 내가 에피타이저라고 이렇게. 물론 룻기만의 고유한 주제가 있지요. 하지만 룻기가 다윗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면서 사무엘상에서 다윗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주고 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신약 성경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미리 와서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이라고 한 사람이에요. 그가 먼저 와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쯤에서 그냥 노파심에 너무 중요하니까 확인하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내용은 이 한 분을 향해 있습니다. 이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구약의 가장 중심된 인물은 누구입니까? 구약에 예수님 나오나요? 안 나와요. 그래도 구약의 중심은 누구라고요? 그렇죠.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셔야 돼. 자, 인류가 처음 범죄를 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는데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리고 그 가죽옷을 입혀주는 이 가죽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를 의롭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로 인해서 악에 물들어 있는 이 죄로 물든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에 사람의 생명을 구해준 것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이 노아의 방주처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바로 구약에 이미 방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이집트 땅의 죽음의 모든 능력이 다니면서 죽일 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을 살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독사들에게 물려서 고통스러워 죽어갈 때에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그 뱀이 죽이는 상징이었는데 노수로 만들어서 바라보았을 때 살리는 상징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형틀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사형틀, 사람을 죽이는 상징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상징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신약은 말할 것도 없고 구약 성경 모든 중심은 오직 누구를 향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누구에 대해서 더 집중하게 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성경 공부를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데 성경을 막 달달 외우고 암송하고 막 그림을 그리고 비유를 막 하고 이렇게 공부를 다 하고 결론이 뭐냐면 마지막 결론이 사람이 보혜사가 되면 성경 공부가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임친자가 되고 책 받아 먹은 자가 되고 이렇게 되면 이거 완전히 성경 공부가 완전히 결론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스도가 되고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 이러면 성경 공부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일컬어서 이단이 하고 있는 성경 공부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배우고 알아갈수록 구약 아니라 신약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세대에 온전히 드러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마음에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만이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시작과 마지막 모두 예수님에게로 귀결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배도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할 당시에 세계와 로마를 통치하던 사람은 바로 성경에서는 디베리오 황제라고 합니다. 세계사에서는 티베리우스 로마의 2대 황제입니다. 그 사람이 지중해의 모든 세계를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유대로 오게 되면 직할령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 지역을 통치했던 사람은 로마가 파견했던 우리가 잘 아는 총독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리고 그 본디오 빌라도 시대에 그 주변의 이스라엘의 영토는 헤롯의 아들들이 나누어서 분할 통치를 하고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 3장에는 그런 왕들의 권력자들의 이름이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앞에 보는 지도에 보면 붉은색 지도가 바로 유다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을 말하죠. 이 지역은 누가 다스렸느냐? 헤롯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렸는데 너무 악정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폐위시키고 로마에서 직접 총독을 파견해서 직할령으로 다스렸어요. 예루살렘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렸어요. 그리고 초록색에 보면 아래 위로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게 돼요. 그리고 저 위에 있는 위쪽 오른쪽 윗지방은 헤롯 빌립이 다스리게 이렇게 다스리게 되는데 오늘 누가복음 3장에는 그런 통치자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그 당시 대제사장의 이름은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전임 대제사장은 가야바의 장인이 되는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세례 요한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때에 통치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한 명 한 명 소개되는데 그 마지막에 성경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강력한 군대는 황제에게 있어요. 사법권은 로마 총독에게 있어요. 권력은 분봉왕들에게 있어요. 유대인들의 신앙과 삶을 지배하는 것은 대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다 주연이 아니에요. 지나가요. 지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먼저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누구냐? 빈들에 있는 초라한 사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빈들에 있습니다. 빈들은 말 그대로 텅 비어 있는 들판입니다. 모래바람만 불어오는 황량한 광야입니다. 세례 요한이 우연히 빈들에 갔다가 그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임한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어릴 때부터 쭉 성장할 때까지 빈들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80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고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습니다.
이 아이가 세례 요한이에요. 이 아이가 성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까지 어디에서 주로 있었다고요? 빈들에 있었다는 거예요. 빈들에 우연히 한두 번 갔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주 무대는 그의 성장기에 많은 시간은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오직 하늘만 보이는 그 빈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믿음이 계승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잉태했을 때 5개월 동안이나 사람들로부터 물러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아이를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만 집중했던 사람이었고 이 어머니의 믿음이 그의 아들에게로 계승되면서 그의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을 통해서 너는 천사가 나타나서 이름을 지어줬고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해야 될 사람으로 이스라엘에 보낸 자이다. 여기에 대한 두려움과 설레임으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했고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빈들에 거하면서 어떤 사람도 없는 그 텅 비어 있는 들판에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빈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사람들로 가득 찬 도시에서 분주하고 바쁘게 쫓겨다니며 끊임없이 수많은 미디어와 TV와 인터넷과 전광판과 휴대폰과 자동차의 소음과 수많은 사람들의 모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은둔해서 살아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 복잡한 일상과 빈들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병든 자들이 찾아오고 제자들과 함께하고 수많은 무리가 몰려오는 너무나 분주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반드시 빈들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빈들로 나아가셨어요. 그 빈들의 시간은 새벽 미명,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가장 고요한 그 시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빈들의 장소는 한적한 곳이었어요. 아무도 없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하고 싶은 것과 해야만 하는 것의 싸움에서 대부분 이기는 것은 항상 하고 싶은 쪽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책을 펼쳐놓은 대로 우리는 몇 시간째 휴대폰을, 구글과 유튜브를 말씀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구글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튜브의 인도하심을 따라, 알고리즘을 따라 계속 보고 있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은 기도는 잠깐 하고 기도하러 모여서 몇 시간째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셀원과 성도의 아픔에 공감하고 위로해 줘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눈물의 여왕 속에서 김수영과 김지원에게 더욱더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잘 알고 있지만 하고 싶은 것을 이길, 해야만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내면적 싸움에서 질 때마다 자기 자신이 한심해지고 죄책감은 커져가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부모님을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게 바로 부모님들이 계속 유수를 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재밌는 만화가 있는데 왜 만화를 보지 않고 유수를 보냐? 유수는 제게는 똑같은 사람이 와서 계속 같은 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무슨 재미로 보나? 그래서 한 번은 아버지에게 여쭤봤어요. 아버지, 유수가 재밌으세요? 그 아버지께서, 그래 재밌지. 충격받았어요. 저게 재밌어? 여러분이 이번에 선거 개표 방송에 몰두했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게 재밌나? 여러분,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하지 못하는 것,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걸 알지만 자꾸만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사실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바뀌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른이 된 후에 만화는 좀 유치하게 느껴지고 뉴스가 훨씬 재미있게 된 것은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경험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입맛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딩 때 여러분이 정말 맛있게 먹던 것과 나이가 들면서 좋아지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딩 때 홍어를 먹으면서 아따 구수하다 이런 애들 좀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왜 이렇게 떡이 맛있는지 모르겠다고. 젊을 때는 진짜 떡이 전혀 맛이 없었는데 나이 드니까 떡이 맛있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입맛이 바뀌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싶고 기도를 하고 싶고 찬양이 너무 좋고 그렇게 행복해지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입맛이 바뀌어지면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해야만 해 하는 의무감에서 자꾸 하려고 하면 그 의무감은 절대 하고 싶은 것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언제 우리의 영적인 입맛이 바뀌고 우리가 좋아지는 것이 달라지게 되죠? 빈들의 시간이 우리의 영적인 입맛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빈들의 시간이 우리의 영적인 가치를 바꾸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빈들 가운데 서 있을 때 일어나는 역사가 뭐냐? 갈망함으로 서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옳은 줄 알면서도 계속 몸에 좋지 않은 것들로 입맛을 따라 계속 먹다 보면 때때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난을 만납니다. 질병을 앓게 되기도 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일어났을까? 그러나 생각해도 이유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고난은 우리를 빈들로 인도하는 과정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괴로우면요, 옛날에 그렇게 재밌던 운동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마음이 너무 괴로우면 예전에 그렇게 재밌었던 취미활동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힘듭니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 빈들의 시간들 속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빈들에 서게 되는 과정으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모든 것에서 물러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디베리오 황제의 군대는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빌라도 총독의 권력은, 사법권은 사라졌습니다. 분봉왕들의 부귀와 명예도 사라졌습니다. 대제사장들의 위엄도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제 삶을 돌아보면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기쁨도 있었습니다. 힘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슬픔도 있었습니다. 우정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미움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느덧 그 감정들도 그 경험들도 빛이 바래가고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분명해지고 또렷해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수록, 고난에 봉착할수록 제게 분명해졌던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너져 있던 저를 이렇게 세우는 능력이 되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헤매고 있던 저를 가야 되는 분명한 방향을 보여줬던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정말 너무너무 무너졌을 때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됐어요.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하셨어요. 제가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들이 제 속에 살아있게 됐어요. 견딜 수 없는 절망감에 빠져있을 때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일어나야 될지를 보여주셨어요. 제 삶의 기로에 설 때마다 저에게 잊혀지지 않는 마음판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려졌고 저에게 임해졌고 그것이 저를 일으켜 세웠고 제가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저만이 아닙니다. 성경이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그리고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여러분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소생시킵니다. 여러분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빈들에 나아가서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을 변화시키고, 세례 요한은 드디어 자신이 어린 시절 예언됐던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여러분 같이 앞에 자막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항복하고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너무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조롱을 당합니다. 비웃음을 당합니다. 네가 선지자라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니 어떻게 너는 매국노 아니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할 수 있어? 예레미야는 너무 많은 비웃음을 받습니다. 예레미야는 마음으로 결심합니다. 나 절대 하나님 말씀 안 전할 거야. 그런데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서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의 뼛속까지 타들어가는 것처럼,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마치 가슴에 불덩어리가 막 타오르고 있어서 이 불을 토해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막 견디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또 달려나가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쏟아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 성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있고 성전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거리로 도시로 달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을 걸어 뭐라고 말하느냐? 광야에 외치는 자! 광야는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외치는 자예요. 광야에서 들려오는 소리예요. 성읍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도성에서, 도시에서, 거리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거리의 소리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의 소리가 아니에요. 광야의 소리예요. 그는 사람이 없지만 하늘과 땅밖에 없는 그곳에서 가슴이 불타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가슴에 임하자 불타올라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불을 토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외치는 것이 듣는 사람이 있든지 듣는 사람이 없든지 세례요한은 관계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임한 이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을 견딜 수 없어서 불을 토하듯이 쏟아냅니다. 산는 언덕들은 낮아질 것이고 골짜기들은 높아지며 모든 것은 평탄하게 될 것이다. 굽은 것은 곧아질 것이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세례요한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너무나 뜨거운 마음에 견딜 수 없어서 광야에서 외치는 것. 그러다가 양을 치는 양치기들이 들판을 지나다가 혼자서 미친 듯이 외치고 있는 광야의 소리와 같은 사람을 봅니다. 저 사람 뭐야? 광야에서 외치고 있네 혼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어느덧 뭐라고 하냐 귀를 기울여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울림이 크고 그 울림이 깊습니다. 한 번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잠들어 있는 그 사람의 영을 깨우고 죽어 있는 그의 영을 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불꽃이 그 사람에게 옮겨 붙습니다. 그 사람이 그의 영이 뜨거워집니다. 불타는 것 같습니다. 그가 달려가서 말합니다. 지금 광야에 미친 것처럼 외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다 같이 와서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아도 돼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그에게로 몰려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울림에 대해서, 그 능력에 대해서 시편 19편 4절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 소리가 다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퍼져나가는 영적인 파급력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권력자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엄청난 재력가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새로운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해 나가는 인재들, 천재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주목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갈급해하며 빈들에 서서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들판의 시간이, 빈들의 시간이 회복되어 지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빈들의 시간에 그렇게 집중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때 그 말씀은 그의 영혼을 불타게 합니다. 그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의 이목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주저하거나 회의에 빠져 있거나 의심에 잠겨 있거나 이게 이건지 저건지 혼돈과 혼란 속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마치 안개가 걷히고 너무나 분명한 해가 떠오듯이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마음이 너무나 선명해집니다. 그는 터져나오는 목소리로 하나님의 뜻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찬양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는 거리에서도 광장에서도 사막에서도 찬양합니다. 기도의 영이 임한 사람은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는 골방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기도합니다. 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은 멈출 수 없습니다. 중단할 수 없습니다. 잠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세례 요한과 같은 빈들의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억지로 해야 하는 의무감이 아니라 너무나 하고 싶은 너무나 좋은 그 뜨거운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들이 우리를 통해 퍼져나가는 영적 파급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가정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교회가 달라질 것이고 이 땅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21세기 제주의 세례 요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